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크신 깨달음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또 2000년 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부활을 이제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셨으나 우리는 늘 믿지 못했고 또 믿지 않는 자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믿었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은 믿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은 믿었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은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를 보고 있음을 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실 때에 주님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부활신앙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격려를 듣게 하시고 주의 꾸짖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대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부활절을 가장 성대하게 또 가장 특별하게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큰 교회에서 부활절 찬양과 부활절 모든 행사로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가장 작은 교회에서도 하다못해 없던 계란까지 없던 떡까지 오늘도 우리가 계란과 떡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날을 참 특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우울하게, 부활절을 슬프게, 혹은 부활절을 초라하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한 찬양, 특별한 예배, 특별한 행사, 특별한 시간으로 이 부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부활이 만약에 성경에서도 천사 찬양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우리가 그런 분위기였구나 라고 이해했을 텐데 성경 말씀에서의 부활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증거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부활절, 부활의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아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건 고작 변화된 건 고작 돌 하나가 옮겨진 것뿐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날에도 닭이 울었고 그날에도 아침이 밝았고 그날에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러나 세상은 너무너무 동일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 올려 옮겨진 것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못 나와서 예수님이 못 나와서 아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옮겨드려야지 해서 돌을 옮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다음부터 부활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돌이 있다고 해서 갇히는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권세도 그를 내지 못했는데 돌 하나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 돌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온 그 여인들에게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놨을 뿐이지 그 돌이 예수님을 위한 어떤 준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정말로 화려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아주 요란하게 그렇게 부활을 보냈는데 어쩌면 성경에서의 부활은 이렇게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 그런 부활이 되었을까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관계적인 것에 있습니다. 부활은 내면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그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제 부활했다로 정말 엄청난 천군 천사들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조용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부활을 나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부활은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라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타나는 그러한 용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하셨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셨어요.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세세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해서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진 것은 총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일이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구도 기억해요? 대제사장들도 그를 죽인 자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병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설마 그렇게 정말 부활하리라고 생각 못하고 아마 시체를 도둑질해 갈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누구만 믿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3일째 되던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시신에 바를 향품. 향품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죠. 비쌌죠. 그런데 그들은 그 향품을 사버리고 말았어요. 쓸모도 없는 그 향품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 돈을 썼습니다. 그 쓸데없는 그 돈을 그들은 지출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신에 발라줘야 된다. 예수님은 시신일 뿐이야.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둔 것입니다. 그들은 요만큼도 믿지를 않았어요. 혹시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향품을 안 샀을 텐데 전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떡하니 향품을 그 비싼 향품을 나중에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 그 향품을 그대로 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어디 있냐고 설마 자기가 보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그 고백은 너무너무나 절실하지만 너무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자는 예수님이 너무 변해서 너무 달라져서 얼굴이 완전히 성형수술한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서 못 알아봤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활체에 너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그러나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가 그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겠습니까? 무슨 왕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모를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 동산지기. 다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달라고.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좀 달라고. 그가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 좀 달라고. 예수님의 시신만 있으면 내가 그걸 정성스럽게 향품을 바르고 그걸 내가 만족스러워할 텐데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잘 발랐다 내가 돈 쓴 거 아주 잘 이 의미 있게 썼다. 이런 의미를 가졌을 텐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정도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말도 못해요. 마리아가 이 정도인데 제자들은 더 한심합니다. 그 한심한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 함께하던 사람들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냐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3일째가 되더라도 아직도 그들 중에 아무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가 해온 건 뭐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지? 우리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지? 그러니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괴로워하며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전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랍비로 선생님으로 혹은 또 스승님으로 생각했던 자들은 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은 누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랍비에게, 스승님에게,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스승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걸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분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다 씻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믿지 않은 죄를 믿지 않음으로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씨름입니다. 믿지 않을 때 그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부활을 세계에 선포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해버리면 이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면 이제는 뭐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선포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것을 다해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이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자들이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정말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 시작됩니다.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의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그 줄다리기 속에서 예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애씀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반응은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듣고 말해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줘도 어머니가 딸에게 설명해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은 친구가 믿지 못하는 친구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믿을 수 있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두 사람을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저희 중 두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그들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왜 그들을 찾아가셨겠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모여 있기라고 했죠. 믿지 않아서 모여 있기라도 했죠. 믿지 않아도. 근데 이 두 사람은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셔야겠다 하고. 그래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모양이 어땠는지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정말 같이 먹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오랜 공을 들여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봐서 믿는 것은 보지 못하면 이제 믿지 않습니다. 들어서 믿는 것은 들리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깨달아서 믿는 것은 이것은 오래 갑니다. 내가 예? 그 의식하고 있는 한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그 둘의 믿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늘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또 돌아가서 고했는데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믿어가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믿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으라고. 그런데 믿지 못해요. 우리 장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으시라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노인들을 찾아가서 또 설명해줍니다. 믿으시라고. 이제 곧 그 하나님을 보실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입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문화에 살아갑니다. 믿는 사회적인 관습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 분위기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실입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것은 미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과거예요. 과거죠. 그럼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되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는 것은 나에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믿어요. 혹은 생각으로는 믿어요. 이해는 다 돼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라라는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 성경을 펴보기만 할 뿐, 기도하는 형식만 갖출 뿐,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뻔히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눈앞에서 CCTV가 아니에요. 바로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지. 하나님은 죽으셨어. 아니면 하나님은 과거의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날 거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삶 그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형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경이라는 이 물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 용품, 시신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의미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딸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다 시신일 뿐이에요. 내가 목사의 자녀였어요. 내가 장로의 자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3대째 믿었어요. 4대째 믿었어요. 또 내가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시신에 불과한 주님은 시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어 계신 그 껍데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문화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리는 그림과 주님을 그 노래했던 찬양과 주님을 뭐 이 찬양 돌렸던 그런 많은 조각품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찾아다녀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믿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형식은 따랐어도,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따랐어도, 제가 정말 예수님 자신을 제 마음에 믿지 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믿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말부터 주님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슬퍼하며 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셨으니까, 꿈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직장에 취직됐을 텐데,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내 사업이 번창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근데 내 생각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주님이 죽었으니까 내 삶은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봐라, 나는 살아있다. 봐라,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 봐라, 넌 끝난 게 아니야. 봐라, 너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직장이 없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봐라,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너의 삶은 너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보다 더 놀랍게 변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열한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너희들 이렇게도 안 믿냐? 내가 그렇게 믿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밖에 안 됐느냐? 너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냐? 이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걸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그걸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주님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쩌면 그걸 그렇게 사랑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완악하고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며 그것을 그렇게 어쩌면 집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집어넣어봐야 믿겠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그것을 강하게 요구했을까요? 집어넣어봐야 믿겠다. 내 주먹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어봐야만 믿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했으면 예전에 심판했을 것입니다.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넌 왜 그러니? 넌 왜 돌아오지 못하니? 너는 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 라고 믿는다면, 말하신다면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믿지 않는 것,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완악함이었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꾸짖어 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용서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이제는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세상이 무너졌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니?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 그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믿지 않고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믿고 행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진정한 세례받고 구원 얻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약속이 그렇게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못 박는 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폄훼하는 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죄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죄도 크지요. 그것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죄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우리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부를 부정한다면 그러면 무슨 죄가 생길까요? 그러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아니하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정부를 부정하는데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죄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 둘씩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었으면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을 모든 죄들을 다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주님께로 나아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것,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것, 그리고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이것,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이것은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회개합니다. 이제 믿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례의 고백이야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세례의 고백도 시작입니다.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더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확신이자 그리고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 그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 그것은 세례로 끝이 아니에요. 세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 표적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을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 이름으로의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방언 말합니까? 내가 이상한 말을 내 스스로의 이 알 수 없는 말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면 삶 속에서 우리들은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뱀 다 무서워해서 아 뱀 나는 뱀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하는데 믿으니까 이 뱀의 목을 비트는 거예요. 혹은 뱀을 짚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도망갈 때 그 세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다 뱀이 무서워서 그 뱀 같은 인간, 그 뱀 같은 그 상황, 그 뱀 같은 일 나는 못해 할 때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짚어요. 그 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을 먹으면 다 죽어야죠. 그 정도 됐으면 다 끝나야죠. 그러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어쩌면 저렇게 끈질기냐.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눌러도 눌러지지 않고 또 쫓아내도 쫓아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또다시 붙들고 또다시 붙들고 또다시 붙들고 주님의 이름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병, 하나님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으로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약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뱀과 독과 병을 이겨내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귀신과 방언으로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행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주신 세례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많이 받는다고 깨끗해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1년에 일생에 한 번 정말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한 번 받을 텐데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노력이 경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그 주님께서 언젠가 만나주실 그때까지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또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기다렸던 그래 그래 내가 너가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랬다.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해주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앞으로 모든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줬다. 이미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아가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도 이제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라. 그때 우리의 삶은 주에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아주 획기적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더욱 믿는 자가 되고 믿는 고백과 믿는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